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16년 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경계짓는 지브롤터 해변은 헤라클레스 기둥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 넌 플러스 울트라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대인들은 그곳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가려고 했던 곳도 이곳 스페인입니다. 그러다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그곳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넌 플러스 울트라, 죽음 넘어 그 이후 삶은 없다는 생각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곧 플러스 울트라가 있다고 믿습니다. 12권의 소선서 가운데 스바냐서는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죄와 그에 따른 벌이 그들의 종말, 곧 넌 플러스 울트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약점, 실패와 죄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 넘어 위대한 소망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나훔, 하박국, 에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 55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거짓 신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므낫세 왕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거나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전한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스바냐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희생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스바냐는 자신들이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설령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어떤 불이라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넌 플러스 울트라, 곧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플러스 울트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를 알고 그를 경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바냐는 죄와 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플러스 울트라, 곧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플러스 울트라를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2장.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변명할 구실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점을 두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든지 당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당신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당신도 그들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당신을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없인 여깁니까? 당신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드러나는 날에 그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좇으며 진리를 마다하고 악을 따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내릴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내리실 터인데 먼저 유대 사람에게 그 다음으로 이방 사람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내리실 터인데 먼저 유대 사람에게 다음으로 이방 사람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못한 채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은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하고 판결을 내려주실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율법을 모를지라도 본성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자신이 율법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이 명하는 것과 꼭 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 또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때로는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때로는 옳은 일을 하였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터인데 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심판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내세우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런 것을 가릴 줄 안다고 자신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의 빛이며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율법의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당신이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당신은 도둑질합니까? 사람들에게 간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당신이 간음죄를 짓습니까? 우상을 미워하는 당신이 성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당신이 바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것은 너희 유대 사람들 때문에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키면 당신이 받은 할례가 유익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율법을 어기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할례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문서로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할례를 받으면서도 율법을 어깁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겉으로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속마음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참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례도 단순히 율법에 적힌 문자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레위기 제2장.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네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네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네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네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핵곡식을 불에 붓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도의 보혈을 힘입어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이 세대 가운데 있으며 때로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의 완전한 영육의 변화를 입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바울사도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세상 법인 로마의 법에 의해 육신이 부자유한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우리를 향하여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를 좀 어원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그러지고 스콜리오스, 휘어진 구분, 상징적으로는 심술궂은 구부러진, 삐뚤어진, 완고한, 고집센,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거스르는 디아스트레포, 왜곡하다, 또 상징적으로 잘못 해석하다, 도덕적으로 부패하다, 그르친, 그르치다, 돌아서다, 찌그러지다. 역시 좋지 않은 낱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고 삐뚤어졌는가?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누가복음 9장 41절의 공동번역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엘르마하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법사가 그들에게 회방을 놓아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사도행전 13장 8절 표준 세 번역입니다. 세대라고 할 때 게네아, 함축적으로 시대, 기간이나 사람들, 국가, 시간 등을 의미합니다. 예수도께서는 이 세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도 신앙의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따라 살 수 없는가 하는 고민을 가집니다. 첫 번째, 15절 상반절 중심으로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했는데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앞에서 봤던 대로 휘어진, 심술궂은, 구부러진, 삐뚤어진, 고집센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완전히 불신의 사람들을 일컬어 비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그런 거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시편 22편 14절에 뼈가 제자리에서 탈골된 상태를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로마서 1장 22절이고요. 모든 자연 질서를 영리로 바꿔서는 사람들입니다.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거스르는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부패하다, 그르치다, 찌그러지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하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8절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지성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 향하여 경고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4장 12절이나 16장 25절이죠. 사람의 지혜는 결코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실패로 검증돼 왔습니다. 중세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이 르네상스나 계몽주의니 하는 것들이고 이것들은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 지혜의 최고봉이라는 그리스 시대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성은 계속 다른 형태로 오늘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변형되어 가고 있지만 이상형의 도시국가도 유토피아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부정되면 거기에는 어둠과 혼란만이 남는 것을 역사가 검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지혜의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그 중심에 혼란케 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죠. 이 귀한 뜻을 두고 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좋은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15절 하반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빛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했는데 어두울수록 빛은 필요합니다. 캄캄한 밤이면 별빛조차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빛을 필요로 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빛됨을 포기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14절 그리고 18절 말씀 중심으로 원망 없이 기쁨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이죠. 세상은 온통 원망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으로 우리 인생을 채운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의향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복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도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감사하게 생각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 더 관심을 가진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선지자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우선이 돼야 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학개서에서 우리가 성전과 예수님의 관계를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아직 아기였을 때 부모가 성전으로 그를 데려왔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 나옵니다. 둘째,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내용도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셋째,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 성전에서 매일같이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넷째,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학개서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 당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때 학개는 그들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이 결국에는 이전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학개 2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 사건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사람들이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실망한 것처럼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 너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고 온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학개의 예언은 100%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지만 이제 곧 봄이 찾아오면 우리 주변에 온갖 꽃들이 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도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쁜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슬플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저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자기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인도한다는 사실에 자기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옵나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